누가복음 21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11번째. 희년의 묘사.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사장에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봅니다. 그러한 선포를 하신 후 그분은 몇몇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중에 열두를 그분의 사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 6절에서 주님은 희년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두를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열두 사도들을 통한 사람 구주의 사역의 확산을 봅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은 희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9장 10절부터 17절에서 5천명을 먹이신 건 역시 희년에 관계됩니다. 여기서 누가의 내용은 희년에는 아무런 부족도 모자람도 없음을 암시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만족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희년의 관점에서 복음을 서술하였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사람 구주의 사역은 사장에서 희년의 선포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다음 장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9장에 이를 때 사장에서 알려진 희년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5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가는 동안 희년을 유념해야 합니다. 4장에 알려진 희년의 개념은 그 뒤에 오는 모든 장들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장들에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 4장에 선포된 희년의 부분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9장 10절부터 17절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배고픈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남자가 약 5천명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계수된다면 그 수는 만 명이 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고 그들을 배고픈 채로 해산시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희년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있었고 지금은 배가 고프다. 왜 우리는 해산하는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하나? 라고 말하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면 희년 대신 기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결과로 희년에 참된 적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으며 남은 음식이 많았습니다. 9장 12절에서 사도들은 주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들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무리를 보내실 것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누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열둘에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 떡 다섯 개가 보리떡임을 말해줍니다. 비유에 있어서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떡이 식물의 생명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하는 반면 물고기는 동물의 생명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과 산출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두 방면이 작은 항목들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구주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작은 조각의 음식으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떡은 제자들로부터 나왔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에 의해 축사되고 떼어진 후 그것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되돌려졌고 그 떡은 무리에게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만족의 근원이신 주님께 쓰여진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 사람 구주의 신성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하고 다함 없는 공급을 나타냈습니다. 나아가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암시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양식이 풍부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 구주의 사역은 희년의 사역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을 통하여 그분은 이 희년의 사역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셨었습니다. 희년에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채워지고 만족합니다. 희년에는 결코 포로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포로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되돌려집니다. 9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희년의 적용으로 사람들은 즐거워 열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더러는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다. 지금 누구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 보라, 남은 열두 바구니까지 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어떠한 희년의 묘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지되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밝히심. 5천명을 먹이시는 내용에 뒤이어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과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하늘에 속한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희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인식 역시 희년에 관계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지명받고 기름 부음 받은 분 없이는 희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실현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희년의 문제를 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참된 희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과 별개로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희년을 가져오십니다. 사실 그분의 오심 그 자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은 9장 1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사건들이 희년과 관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수년 동안 복음서를 연구했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5천명을 먹이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에 관계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5천명을 먹이신 것이 희년의 적용임을 압니다. 4장에서의 희년의 선포는 그 뒤에 오는 장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이것은 5장에서 24장까지에 일어나는 것이 모두 희년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들과 병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난이나 배고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왕국에는 가난이나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희년을 누립니다. 희년에는 만족이 있을 뿐 배고픔이 전혀 없으며 충만함이 있을 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남는 풍부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5천명을 먹이시는 내용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하셨습니다. 18절은 그분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종종 사람들이 열광할 때 주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중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그분은 누구라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여러 가지 엉뚱한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앞장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마태복음 16장의 기록과는 다소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것에 관한 기록은 왕국의 설립과 교회의 건축을 포함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왕국의 설립과 교회의 건축의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희년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의도는 희년을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세목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의도가 희년의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필요함.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지되신 후 곧 이어서 그분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그분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구장에서의 순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식한 후 그분은 왜 그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희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없이 희년이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없이 희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 죄인들이 해방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권리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사탄을 멸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탄의 강탈하는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멸하시지 않았다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은 명백히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승리를 거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탄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머물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권리의 회복을 가집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희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함, 그분의 죽음에 관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은 9장 23절부터 26절에서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의 생명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희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희년에 참여하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희년의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혼의 생명을 부인함.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뒤에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주 천연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희년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혼의 생명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9장 23절에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죽이고 끝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인 우리는 먼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오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나 천연적인 생명이나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기심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그분을 외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후 우리는 내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쫓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영 안에서 좇습니다. 우리의 혼 생명을 이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제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을 잃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의 상실로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면 오는 왕국 시대에서 그들의 혼은 즐거움을 상실하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사람 구주를 위하여 즐거움을 상실하고 고통받게 한다면 그들의 혼은 오는 왕국 시대에 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계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혼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지만 누가복음 9장 25절은 자기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생명이 우리 자아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6절에서는 희년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 구주께서 열두 사도들을 내보내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구주께서는 궁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희년을 적용하심을 암시하는 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만 명 이상에게 희년을 적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희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희년에 참여하여 누리기 위해 사람 구주를 따르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동일시해야 하고 그분의 부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포로 상태에서 희년의 누림만으로 해방됨. 믿는 이들이 희년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복음서에서가 아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보입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초기의 제자들이 참된 희년을 누렸음을 봅니다. 특히 바울은 희년의 누림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포로였지만 죄, 사탄, 세상, 유대 종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누림 안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포로 상태에서 희년의 누림 안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14서신은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 있는 희년에 대한 그의 누림의 완전한 묘사요, 정의요, 설명입니다.